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까지 봤습니다. 저녁 시간에 우리 승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교회의 저녁 예배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현상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기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마음이죠. 이 세상에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쁜 게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돼버렸는지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뻐지는 교회들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그 아주 이상한 현상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상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기쁩니다. 늘 여러분을 보고 싶었었는데 최 목사님의 이제 자주 봤고 그다음에 사모님을 비롯해서 몇몇 집사님들께서 개혁주의 설계연구원 그 모임을 할 때 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개혁주의 설계연구원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또 몇몇 분들은 뵀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은 오늘 처음 보는데 이 며칠 동안 이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 속에 속해 있고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뜻을 배우며 그 말씀의 깊이에로 들어가려 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늘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대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압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이 기도 없이 그냥 설교를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는 시작할 때도 했고 중간에도 했고 그런데 왜 또 설교하기 전에 또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 마음속에 그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게 훨씬 멋있어 보였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우리의 선배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 설교 시간 전에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그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소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조명을 위한 기도,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불렸어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령님이 영감하여 기록을 해주셨죠.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하셔서 사람이 기록을 하는데 인간적인 오류가 스며들지 아니하게 아주 독특하게 작업하신 일,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영감하신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한편으로는 그 성경 말씀을 비추시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감하여 주신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걸 옛날 선배들이 조명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우리는 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같이 읽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말씀과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머리가 아주 좋다면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읽으면 이것을 잘 알고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것을 깨닫는 대로 우리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가 시편 찬송을 이제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왜 예배 가운데 영감된 가사를 사용하여서 찬송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도 시간이 많은데 또 설교하기 전에 또 기도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정말 주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의 교회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보면 어떤 교회는 어느 시대에든지 신실하게 그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고요. 어떤 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우리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가 개혁파 교회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장로교회라고도 얘기합니다. 똑같은 교회를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라고 얘기했고요. 화란에서는 개혁파 교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장로교회인데 사실은 개혁파 교회가 아닌 교회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점점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장로교회는 사실 엄밀하게는 다 개혁파 교회거든요. 그런데 장로교회가 별로 개혁파 교회 같지 않은 데들이 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본래의 장로교회됨을 추구해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가 뭐 그렇게 말을 쓰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우리를 개혁파 교회라고 자꾸 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장로교회하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새로운 교단을 만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별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일을 가장 잘했던 분들이 장로교회 교인들이었단 말이죠. 옛날 그걸 다른 말로 개혁파 교회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이상을 우리도 실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이런 교회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혼자 그러고 또 장로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하고 또 몇몇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진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그런 일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진짜 교회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요즘에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죠? 제가 이것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비유를 들어봤었어요. 옛날에 사탄이 예수 믿는 것을 좀 사람들이 못 믿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을 사용해서 막 죽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그건 뭐 맨 처음에 1세기에 기독교회가 이 세상에 시작되었을 때나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나 비슷합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죽이면 죽일수록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는 현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고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면 그 박물관에 늘 그런 어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텐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 게 곳곳에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마색으로 갔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박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럴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자기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이 세상에 기독교인을 없앨 수가 없겠다. 다음에 교회를 없앨 수가 없겠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픽션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탄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예배당에 가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절대로 너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믿지는 말아라. 절대로 헌신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세월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린 교회 공동체마다 성도들이 늘어갑니다.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그러리라는 법도 없어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성도들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는데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존재 전체를 다 드려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그 이상한 현상이에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옛날보다 점점 줄어가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교회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관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죠? 이중으로 이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아마 어렸을 때 교회를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을 봤을 겁니다. 어른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신실하게 주를 믿어 나가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죠.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있으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 공동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른들은 이 세상에 오래 있지 아니하고 한 최대한 잡아서 50년 뒤면 거주지를 이동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쭉 올라가면 물론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른들이 조금 있고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느냐? 오늘날은 아까 우리 교회의 구조가 옛날에는 이런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어른들이 있고 애들이 많이 있고 했다면 지금은 누구든지 잘 알듯이 역삼각형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은 상당히 많아요. 애들은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5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게 눈에 보이게 딱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50년 뒤 아마 거주지를 이곳으로부터 다 하늘로 옮겼을 겁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 지금 10살짜리 애가 60이 될 거예요. 50년 뒤에 10살짜리 애가 60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든든히 또 바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현재의 이 데모그라피만 그대로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상당히 작아지리라 라고 하는 게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문제를 더 부추기는 몇 가지 요인이 같이 있어요. 어떤 요인이 있느냐? 옛날에는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린이든지 애들이든지 내용은 따져봤을 때 좀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건 아주 분명했어요. 옛날에. 이거는 이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들은 얘기긴 한데 예배당이 뭐 심리 바깥에 뭐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사람들이요. 뭐 자동차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걸어서 오는데 늘 하는 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엔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정말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정말 현저한 어떤 개혁파 교회에 출석을 했었었는데 그때 우체부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예배당으로부터 집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한 시간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일 날까지 애가 한 3명쯤 되는데 한 애는 없고 한 애는 안고 한 애는 걸려가지고 수요일까지 다 참석을 하시네요.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다. 그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열심들은 점점 줄어들어져 있고 다음에 그 인구 구성편은 이게 점점 작아지고 있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같은 교회들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그래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에 편성해서 우리가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간주하고 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여러분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주님, 교회를 망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압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도 교회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는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참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덜하긴 한데요. 예, 현상 교회는 안 그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모르죠. 상당히 많은 교회 그래요. 나는요, 주일날은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근데 뭘 더 바라세요? 그죠? 애들한테 뭐 이렇게 좀 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가끔가다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여기까지는 할게요. 근데요, 어머님, 아버님, 뭘 더 바라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애들처럼 솔직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딱 정하는 겁니다. 요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나 이건 하겠습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나 이건 하겠고요. 근데 더 바라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에 협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우리는 그 마음이 없어요.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건가? 그 당연히 믿죠. 믿으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저녁 예배 시간까지 우리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질문이 뭐였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 제목을 쓰신 분이 우리 손봉호 박사님이신데 손봉호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재미있는 책 제목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뒤에 쓰신 책이 뭐였냐면 별 수 없는 인간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봉호 박사님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별 수 없는 인간. 다음에 당신님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손봉호 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나는 누구인가?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이런 겁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 세상의 다른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안 바꾸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늘어갑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상교회에서 잘 교육을 받은 사람 애들은 이제 잘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잘 배웠으니까. 예. 그런데 그냥 그거하고 그렇게 배운 거하고 자기 삶하고 연관이 안 돼서 얘기하는 게 되게 상당히 많은 애들이 그냥 살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없이 살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도. 그러나 이제 적어도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할 때 그래서는 안 되고 뭘 이루려고 해야 되고 뭘 목표를 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너를 개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세상 전체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점점점 뭐 안 하고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서부터 있었던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떠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바꿀 수 있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제 종교적 용어를 거기다 쓰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력 구원적인 태도라고 그래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거예요. 그죠? 대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못 느끼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크게 나누면은요. 한편으로는 아무런 문제 의식도 없이 그냥 물 흘러가는 게 좋긴 좋은 건데 이때는 나쁜 의미로 쓰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뭔가를 이루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 하면 이 둘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죠. 이런 것도 죄로 사는 거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을 다 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도 죄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요 태도는 나중에 예수를 믿는 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막 스며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죄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는 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삶에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도 그냥 살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 가운데서 그냥 착한 애 가운데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애들은 그럽니다. 가서 딱 죽고 싶은데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차마 죽진 않고 살아요. 착한 애예요. 그렇죠? 가서 내가 뭐 이렇게 의미도 없는데 가서 죽을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산다고 하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끝까지 살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간혹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겠죠. 재미있는 걸 뭐 하겠죠. 뭐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게 재미있는 애는 그런 애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그죠? 또는 이제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할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그거 재미있으니까 예? 또는 뭐가 재미 뭐 연애를 열심히 할 수도 있겠고 그게 재미있어요.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삶을 삽니다. 그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뭔가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이걸 뭐 한다 뭐 그러는 거죠. 또 괜찮은 사람은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뭐 한다 그러는 거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 이쪽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그게 다 죄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훨씬 낫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훨씬 낫지만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 악한 마음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죄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죄고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죄 아무것도 안 하죠. 뭐 이게 인간의 아주 악독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다 죄인데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식으로 그걸 이루셨다라고 그분이 방식을 이렇게 제안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 핑계를 댑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과연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가 거기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것서부터 시작해서 가진 동기를 대면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식에 선뜻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요. 넓게 얘기하면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여기 기독교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석연치 않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이 왜냐하면 이건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님 이런 식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다 낯설게 바깥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이중으로 바깥에서 들려온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만날 때 그거를 우리 안으로부터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바깥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왜 해필이면 나사렛 예수가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실까? 거기에 하나님께 토달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중간에 따진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이걸 믿게 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이걸 받아들였고요.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런 것을 발견한다. 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앞에 부분은 어느 정도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찬양하고 십자가 아래서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 일을 구원 사건을 일으킨 것이 이 세상을 변혁하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는 생각 안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그게 이 세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래서 개인주의적 신앙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나 구원 받으니 좋다. 그래서 이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관심 없이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변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변혁하는 데는 다른 방식이 있을 거다. 그래서 기웃기웃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독교회를 나중에 망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혁명을 해도 안 되고 교육을 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안 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은 십자가는 믿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했다는 걸 믿어. 그런데 인간적인 모든 것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의 모든 인간적인 것에 대하여 철두철미 절망해라. 네 모든 걸 다 가지고 절망해야 돼. 그래야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로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어야 돼요. 만일에 주님, 내가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죠. 이런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만이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이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일. 내가 예수를 믿고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지닌 거다.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거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요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철저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정말 믿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 이제 함의를 제가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걸 얘기해 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죄악이 많은데 이렇게 해도 죄악이고 저렇게 해도 죄악이고 하나님의 눈에서 인간을 봤으니까 죄악 덩어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인간적인 비교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잖아요. 그걸 단언은 못 해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 교회 아까 얘기할 때 한국 사회 속에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전부 다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 그걸 전혀 단언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죄덩어리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비교적 착하다고 해도 그게요 사람이 자기가 뭐 착한 게 요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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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해도 하늘 끝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고놈이 고놈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악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로 있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아무도 없고 이 세상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인데요. 하나는 1940년대에서부터 60년대까지 온 세상을 풍미시키던 실존주의자들이 이 세상에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그래, 무의미하다 막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 예? 의미를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비관적이면서도 낙관적입니다.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보다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한 1960년대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을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들이 이성을 내세워서 뭐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억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희망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자기 자신들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다 버려버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거 다 안 되는 거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악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네가 너무 악하고 네 스스로의 힘으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네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들 힘을 다 합쳐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한 형벌을 다 받고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하신 일이 우리가 잘못한 그 형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걸 이렇게 재미있는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는 밧세바를 데려다가 가늠한 다윗이 되어라. 다윗 대신에 죽은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되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언급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죄악을 다 언급하고 그 자리에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예요. 나 대신에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형벌이 쏟아 부어진 장소예요. 저주가 내려 부어진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생각할 때마다 끔찍해야 돼요. 기독교회가 타락하면 십자가가 끔찍하지 않고요. 이게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끔찍한 성격, 그 흉악한 성격,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랬을 때 그 험악한 십자가의 성격을 잊어버리선 안 됩니다. 그게 왜 발생했느냐?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벌써 십자가의 흉악한 성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흉악한 성격은 나 때문에 십자가가 발생했고 나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형벌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내 과거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그 이해한다 그래요. 근데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담당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여러분 한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에서 보면 다 어느 죄? 미래의 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 미래의 죄까지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죠?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죄에 대한 형벌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 셋이에요. 이 세상에서 벌 받고요. 다음에 그것으로 안 돼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 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더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살아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다시 영원한 형벌이라는 지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것으로 우리 딱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대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나 지옥 안 갈 거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안 갈 거야. 그럼 믿는다고 그래. 진짜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형벌을 안 받았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그거 잘 두려워 안 해요? 누가 두려워해? 믿는다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셨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 만약 이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 뭐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형벌받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그죠? 그거 믿으세요? 그때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누가 불안해지느냐? 그러면 교인들이 타락하지 않을까?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은 타락하느냐면 가짜로 믿음은 타락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다 해요. 그런데 가짜로 믿음은 타락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주 요약된 형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현재와 과거의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으셨다. 그랬더니 이걸 가짜로 믿는 사람 마음이 딱 어떻게 가느냐 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 분명하죠? 저한테 확인을 합니다. 목사님, 나의 미래의 죄에 대한 형벌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그렇다고. 그죠? 그럼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확인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한 사람, 가짜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하면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우리가 6장 읽었잖아요. 5장 20절 뒷부분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복음의 내용이 그런 거죠. 우리의 죄악이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죠. 그랬더니 그 복음을 꼭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6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런 말이 나타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나온다. 그죠? 주님이 내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면서요. 그럼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그런 사람은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럴 때가 영적인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죄악인지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가요. 그렇죠? 예.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요. 주님께서 나의 죄한 형벌을 다 닮아주셨다. 담당해 주셨다.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면 우리들 가운데 몇몇 사람 헌신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도 되죠. 현상교회는 좀 덜 하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는 그렇습니다. 헌신된 몇몇 사람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같이 가는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단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고 나가야 됩니다. 나 예수 믿은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나한테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처음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내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을 주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믿고 나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일으키신 구원 사건에 대한 나의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절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럴 수 없는 이라 얘기해요. 바울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는 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대개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예수를 대충 믿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도 대충 섬기는 장로님들 몇몇 사람들 열심히 하세요. 나 따라가 드릴게요. 근데 내가 뭐 헌신, 그건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주님의 이 세계를 변혁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죽게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생 전체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는 건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다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으니까, 내 죄를 씻지 못하니까 십자가 꼭 필요하다. 그래도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적이어서 그걸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매달려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사는데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왕 믿었으니까 지금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딴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딴 것들을 자꾸 추구해 나갑니다. 기독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로만 서고 십자가로만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지면 우리 무너져요. 한번 보세요. 우선 여러분의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주 앞에. 왜 예배하죠? 다른 동기에서 예배하는 건 다 엉터리입니다. 그죠? 어떤 분이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하세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하기가 좀 겁나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나오면 목사님이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죠? 예. 그래서 겁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 무슨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이상한 이유를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가. 이게 장로교회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예. 장로교회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설교가 마친 다음에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통화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아기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죽었대요.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간대요. 그 얘기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가더래요.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가는데 징검다리가 하나가 없네요. 뛸만 해서 좀 뛰었어요. 탁 뛰어갔어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징검다리가 다섯 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울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얘야 왜 우냐. 그냥 제가 여기 건너가가지고 저 천성에 가야 되는데 징검다리 다섯 개가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너 그 징검다리가 뭔지 아느냐? 아니냐? 뭔데요? 네가 주일날 예배당에 간 횟수를 안다. 그러니까 다섯 주 빼먹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요, 구원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함으로 되어진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설교 시간에 잘 설명해 놓고 성경 동화 시간에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 얘기를 해줬겠어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애들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내가 주일날 빼먹으면 나중에 안 되는 거구나. 그죠?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천성에 들어가요? 주일날 안 빠져야 가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당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렇죠? 동의해요. 왜요? 가끔 빠지고 싶어서. 그거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 빠지고 나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 좀 빠졌었는데요. 빠지고 어디 가다가 된통 사고가 났어요. 그 다음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안 빠지는 거예요? 사고 날까 봐. 무슨 벌 받을까 봐. 아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난 절대로 벌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 받지. 저렇게 하면 벌 받지. 잘 살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날마다 두려워 떨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섬기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가끔가다 예배당 빠진 사람보다 낫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 사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건강해 그러면서 가끔가다 빠져. 그렇죠? 우리는요 예배당에 늘 추석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기가 여기 작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왜 하느냐?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한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딱 준비되어져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온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했죠.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 주도 안 빼먹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로 그러시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돌아가면서 빠진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지난주에 안 왔던 성도가 분명히 왔어요. 그 새로운 성도도 왔어요. 근데 우리 인원수는 똑같아. 왜? 돌아가면서 또 빠졌어. 그죠? 교회가 같이 진전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진전에 나갈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나는 뻥 빼먹었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안 빠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한 얘기지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예배에 빠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 별로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혹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아예 안 빠지셔야 돼요. 죽지 않는 한 거의 죽을 만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도 그럼 뭐 예배 안 와도 돼요. 예? 그때도 와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이상 함께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전체의 진전을 위해서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이제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고 토요일서부터 잘 준비해서 예배하고 주일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기 때문에 주께서 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현재 예배는 별로 최선을 다하지도 않아요. 예? 현상교회는 좀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게 점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예배 때 정성을 다했어요. 근데 요즘은 예배에 정성을 다하지도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그 천지 신명한테 새벽마다 정화수를 올리던 할머니의 정성만큼도 못하게 예배를 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다해도 그게 하나님이 받음직하지 않아요. 동양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동양 종교는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지성을 들여보세요. 하늘이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해야 돼요. 가끔가다 그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예? 그것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감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해서 주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싸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주께서 그 온전한 공로로 우리를 싸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맞춰진 다음에요, 정상적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예배를 왜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했잖아요. 근데 예배가 맞춰진 다음에 감사가 더 넘쳐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해 가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해 왔다가 예배하고서는 나의 경배를 받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그죠? 그 다음 수요일날 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감사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서 감사가 넘쳐요. 우리가 성숙해 가겠죠. 그죠? 그런데 그 감사가 넘치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모든 예배의 근거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지금 적용되지 않으면 나는 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그 온전한 의의를 이루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 된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께서 받으시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이 아주 주님의 뜻대로 잘 살기 때문에 받으시죠.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던가요? 안 그러세요. 근데도 주께서는 받으셔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했던 헌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헌금이라고 하는 것. 헌금 그러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돈만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보다 훨씬 더 나은 용어가 헌상, 나를 바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서 나 삶 전체를 주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에 산 나의 삶을 다 올려드리는데 개인의 자격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현상교회 전체를 싸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같이 주 앞에 우리 교회를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산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가지고 주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 아침 예배에서 헌상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헌상은 그런 의미. 우리 자신을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 받으시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해도요. 그거 주께서 그래 받으실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죠? 열심히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께서 받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근거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사는 삶, 그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일에도 뭐가 필요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가 없으면 못 산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교회를 위해서 애써서 봉사했기 때문에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겠죠. 예?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는 당연히 굉장한 상급을 받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 행하였나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치고 야단 안 맞고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나는 이런 상 받을 거야. 도무지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 세상 앞에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주께서 공적으로 선언하실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6절,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말씀 다음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죽은 자는 물리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 사람을 주께서 의롭다고 하셨다. 여러분이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공적으로 온 세상 앞에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며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요,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주 앞에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나 최후의 심판대에서도 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야말로 나 개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도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 그죠? 내가 그걸 철저히 믿을 때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오늘의 본문 가운데 4절, 3절에서부터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세례 받을 때 어떤 것이 상징적으로 인쳐진 거냐 하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나도 같이 죽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을 치루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둘을,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하고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성령님이 연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옛날서부터 그렇게 써왔어요. 우니오 미스티카, 신비한 연합이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1세기에 살던 사람은 그 1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적절한데 1세기에 사는 사람들도요,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것도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렇죠? 2세기에 살던 사람도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사는 사람도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서 나하고 상관없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나의 옛사람이 멸하였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일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죽고 만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분명하죠? 제가 이제 무슨 말을 쓸 거예요. 이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얘기해 보십시오. 되게 이렇게 말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틀린 말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서 이 둘이 싸우죠. 이렇게 질문할 때는 분위기가 다 어땠죠? 틀린 얘기였죠, 그죠? 예?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멸했다. 나는 이상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러 새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은 새 신자만 새사람이죠? 아니에요. 영원히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부활에 나도 같이 동참했다. 이것도 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이 일, 이게 예수를 믿는 일의 시작점입니다.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물리적이지 않아요. 영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뭐가 죽는 거냐?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얘기를 시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거나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살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뭐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고 뭐 해보려고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옛사람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랬더니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죠. 나 이제 좋은 대학 가려고 할 필요가 없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안 해.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공부해요? 아까 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스워요. 열심히 안 해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어른들은 어른들 방식대로 그렇게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방식대로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제서부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학생으로 있는 이상 나의 사명은 뭐다? 공부하는 거다. 주께서 나를 학생으로 있는 기간은 공부하는 일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렇죠?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부모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야단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서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인생을 그냥 살아서도 안 되고 낭비해서도 안 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거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멋있는 사람을 되기 위해서 뭐 위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의 삶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출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죽고 장사 지내진 이유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니?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일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순간서부터 새 생명 가운데 가는 이 용어하고 조금 비슷한 용어가 뭐냐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비슷한 용어가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서 자기 남편을 가끔 가다가 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신랑이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신랑이 갓 결혼한 이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신랑이 이해가 되죠? 갓 결혼했으니까 신랑 결혼한 지 50년 되신 부부가 있어요. 근데도 우리 신랑이 그래. 그죠? 신랑 아닌데. 그죠?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죠? 예.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됐어도 그 새 생명이 지속되어지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원히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세워주셨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 그죠? 이 세상에서 뭐 하려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그런 거 없어요. 인류 공영에 입하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민족을 위해서 큰 의미를 던집니다. 인류한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산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 인류의 무슨 복지를 이바지하기 위해서 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말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못 견디겠다.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되죠. 그죠? 그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그런 의미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하신 일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일,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의미로 딱 가득 차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이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 사는 건가,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선 비유로 봅니다. 아까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서양식으로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대개 이제 예배당에다가 시신을 갖다 놓죠. 그리고 이제 관뚜껑을 반쯤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쁘게 화장을 시켜 놓죠.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인사들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평소에 미워했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맨 마지막 순간에 뺨을 딱 잡고 꼬집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야 그리고 일어나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졌다. 그죠? 여러분, 이 옛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예? 막 괴롭혀요. 참고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에 이러면 주님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신경질을 팍 내죠.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 물리적으로는요 죽은 사람이 꼬집는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인간성인 육체가, 이 육체라고 하는 건 몸이 아닙니다. 부패한 인간성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은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상황,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가 막 괴롭혀도요, 그거를 정말 스펀지나 뭐 이런 게 빨아들이듯이 모든 압력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흉악한 모든 압력들, 세력들을 다 짊어지고 자기 몸속으로 집어넣으시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그 비슷하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악독들이 여러분에게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괴로운 삶을 살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께서 지켜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우리 유익을 위해서 막 살아갈 것 같으면 주께서 내가 지켜주리라. 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혁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의 모든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걸 위해서 애를 쓴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렇죠, 우리는 유명해질 필요가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나는 나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유일한 방식으로 세우신 십자가 사건에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패배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 세상 변혁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바대로 다른 식으로는 이 세상을 도무지 변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혁하는 유일한 길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 경영에 내가 동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도 그런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건가 하는 얘기를 이제 내일서부터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어디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이 내게서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그죠? 찬송가 하나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몇 장인가요? 465장. 우리가 옛날 찬송 사용하나요? 예, 465장 이 찬송 잘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